할렐루야. 오늘 또한주주 안에서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스바냐서 석장에 걸쳐 오늘 마지막 시간이 되겠는데요. 특별히 스바냐서는 크게 두 개의 기둥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심판, 그리고 또 하나는 회복입니다. 자, 우리가 보통 심판 또 종말 이런 표현이나 단어를 쓸 때는 왠지 좀 부정적이고 두려운 느낌만 들 수밖에 없죠.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심판이라든지 종말이라든지 이것은 결코 부정적인 표현이나 단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 인생에 대한, 이 세상에 대한 경영의 진짜 목적은 심판이 목적이었던 때는 단한 번도 없습니다. 항상 심판이 있어야 정결케 되고 종말이 있어야 회복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우리 개인적으로 죽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쓸쓸하고 정말 마지막 순간이나 시간 같지만 죽음이 없으면 우리는 결코 어떤 곳으로부터도 새로운 것을 입지 못합니다. 죽어야 우리에게 새로운 게 덧입히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이라는 이 주제는 결코 부정적으로 인식되거나 이에 대해서는 안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런 각도에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장에 뭘 약속하시는가를 좀 같이 보도록 하죠. 8절을 먼저 좀 볼까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하겠어요. 여러분, 벌할 날을 기다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서 벌할 날까지 기다리라는 이말 속에 진짜 하나님께서 드러내고 싶었던 뉘앙스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심판이나 종말은 늘 심판과 종말이 목적지가 아니기 때문에 기다려야 되는 이들에게 새로움이 덧입히고 회복이 이루어지는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9절에 보시면 그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랬어요. 깨끗하다. 깨끗하다라는 말은 단순히 정화시키고 또 씻는다 이런 의미보다는 오히려 이런 뜻이에요. 불에 녹여서 불순물들을 뽑아낸다. 이런 심판이나 또는 징계의 수단이나 과정이 앞에 전제되지 않고는 결코 이스라엘이 또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삶과 영혼 속에 불순물들이 뽑혀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생의 여러 가지 주제들 속에 던져지고 용광로의 풀무처럼 녹여지고 시달려질 때 우리에게 점점점 남겨지는 큰 주제 하나가 있죠. 이게 뭘것 같습니까? 그때 우리에게 남겨지는 것이 진짜만 붙들게 됩니다. 고난과 환난과 두들김 속에서 진짜만 남게 된다고요. 필요한 것만 붙들게 된다고요. 그것이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몇 가지 유익 중에 어쩌면 가장 건강한 유익이에요. 그걸 성경 전체에서는 정결케 하다 또는 깨끗하게 하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도 보니까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시겠다. 깨끗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은 청결이라는 개념보다는 오히려 그 백성들 삶 속에 속속들이 섞여 있고 녹아져 있던 불순물들을 징계와 심판과 고난이라는 수단 통해서 하나님께서 녹여내겠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산에서 무슨 금속을 캐면 그걸 처음부터 그대로 쓰지 못하잖아요. 불에다가 던져서 다 태워냅니다. 녹여냅니다. 그럼 맨 마지막에 얻고자 하는 금속물만 남게 되죠. 이것이 고난이 맞닥뜨릴 때마다 성도들에게 바라보시는 징계의 목적지고 벌의 진짜 이유죠. 그래서 깨끗하게 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에게 그 알듯 모를듯한 표현 하나가 눈에 띄죠.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된다. 한 가지로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일 것 같습니까? 그래서 이 번역 성경의 한계가 이제 이럴 때 좀 드러나는데, 사실 여기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는 말은 한 마음으로 또는 한 고백으로 이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런 참 어려운 마음으로 고통이라는 수단, 심판이라는 과정을 쓰면서까지 이 백성들을 왜 이렇게 정결하게 만들려고 했을까? 그 이유가 이 문장 속에 담아져 있습니다. 한 가지로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는 말은 원문은 이런 뜻입니다. 어깨를, 이 어깨 있죠? 어깨를 같이 한다 그 말이에요. 누구랑? 하나님과. 그게 가능할까요? 가능하죠.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내게로 와서 배우라. 뭘 지고? 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이 메시는 멍에를 함께 메고, 그러려면 뭐가 맞아야 되죠? 어깨가 맞아야 돼요.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심판과 풀무의 고난 속에 집어넣어서 그들을 정결하게 만드는 이유는 그냥 깨끗하게 만들어 놓고 나서 구경하려고 하신 게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의 어떤 하고자 하시는 일에 어깨를 맞대어 동역자로 부르신다는 뜻입니다. 아직 실감이 잘 안 나시죠? 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까? 그것이 신약의 해석이에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 전서에 보면 자기를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일꾼 또는 동역자로 표현하죠. 하나님의 집에 일을 맡은 사환으로 예수님은 자신을 표현하기도 하죠. 여기에서 우리는 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큰 경륜의 그림을 만납니다. 보통 우리 한국 기독교가 그 머물러 있는 시점이 보편적으로 어느 시점인가 하면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은 거, 이거야 뭐 이론의 여지가 없죠. 확실하고. 또 십자가 사건만큼 중요한 일이 있겠습니까? 저도 얼마나 강조를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높고 높으신 경륜의 입장에서 볼 때는 십자가가 목적지가 될 수가 없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를 건져내가지고 깨끗한 옷 입히고 깨끗하게 만들어 놓은 것으로 하나님의 목적의 이유가 있지 않다고요. 그 너머에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의 어깨와 나란히 만드셔서,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안 만들었습니까? 만들었죠. 예수님이 우리를 대속하시고 구원하셔서 자신과 뭐를 같이 매자 그러죠? 멍에를 같이 매자 그러잖아요. 그 멍에를 같이 매자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 백성을 구원해서 함께 아버지의 유업을 경영하고 유산으로 받고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지금 워낙 엄청난 거니까 여러분들의 표정이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저 너머에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감추어진 언덕이 있다고요. 십자가도 더 이상 강조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하지만 그걸 과소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의 구속에 어마어마하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는 비견될 수 없는 하늘의 유업, 그 상속, 그 경영, 그 후계자로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어깨를 맞대어 부르셨다고요. 동역자로, 일꾼으로. 믿으십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심판과 회복으로 가는 길목에 진짜 성경 속에 감추어진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의 언덕을 넘어 재림의 시간을 지나서 그 하나님의 높고 깊고 넓은 경륜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 땅의 좁으러운 욕망과 탐욕에 목이 메여서 어찌할 바 모르는 그런 인생과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날이 우리에게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나는 정말 마음은 빨리 아버지의 집으로 가고 싶다. 그것은 막 이 세상이 너무 지긋지긋해서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바울이 그런 차원에서 아버지의 집으로 나는 빨리 가고 싶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앞에 놓여진 하늘의 소망, 누릴 기업의 영광 때문에 빨리 육신을 벗고자 함이라는 얘기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대한 염증을 느끼기에 갖는 소망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의 적극적인 소망. 그날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염두에 두시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어깨를 나란히 하여 섬기게 하리니 하나님의 그 소망의 역사의 현장으로 우리를 이렇게 초대하시고 부르시기 위해서 이제 심판을 넘어 회복으로 소망을 두시는 겁니다.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아멘. 자, 이 무슨 말일까요?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이거는 포로로 붙들려간 사람들보다는 오히려 전체 맥락과 흐름을 볼 때 사실은 남은 자들을 얘기해요. 남은 자들이 뭘 가지고 주님께 바치기 위해서 온다지요? 예, 예물을 가지고 바치기 위해서 온답니다. 사실 이거는 뭘 얘기하냐면 무너지고 중단되었던 경배와 예배의 회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끌려가기 전에는 죄 때문에 예배를 중단했었고 끌려간 다음에는 자유를 빼앗긴 까닭에 예배가 중단이 됐었죠. 이제 이 모든 것을 넘어서 남은 자나 포로된 자가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예물을 가지고 온전한 회복의 모습을 드러낼 것을 소망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11절을 좀 볼까요?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내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산성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입니다.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네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자, 앞을 잠깐 보십시다.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 누구를 제거하시겠다 그랬죠? 교만한 자를 제거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성경에 참 교만이 큰 아젠다인데 뭐가 교만한지를 많이 헷갈려 하십니다. 뭐가 교만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보시는 교만의 기준 어떤 것일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갖고 있는 교만의 기준은 우리 교만의 기준과는 좀 달라요. 우리는 그냥 의시되고 항상 잘난 체 하는 사람, 자기 잘났다는 사람, 뭐 보편적으로 그런 걸 교만이라고 이해를 하는데 하나님의 교만의 기준은 그쪽에 있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든 행위를 교만이라고 합니다.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려는 모든 시도를 교만이라고 합니다. 다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고 좋아하는 백성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에 자기를 던질 줄 아는 태도를 가진 자. 이게 무슨 태도겠어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구하는 자를 얘기해요. 기도하지 않는 성도의 인생은 가장 교만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기도라는 게 뭐죠? 만 가지를, 일서부터 백가지를 주님을 의지하는 가장 외적인 표현이고 태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기도를 안 한다는 것은 자기 힘과 자기 방식대로 사는 가장 적극적인 태도죠. 교만한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고 살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겸손하다는 것은 간단해요. 만 가지를 주님께 은혜를 구하고 그분께만 답이 있다고 고백하는 심령을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을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12절에 이렇게 표현을 했죠.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네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여기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이 무슨 뜻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기 안에 의가 없다고 고백하는 자이죠. 간단히 표현해서. 여기 곤고하고 가난하다는 것은 물리적인 또는 물질적인 어떤 가난한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주님, 제 안에 의의가 없습니다. 제 안에 어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거도 없습니다. 다 가난한 거예요. 공고한 거예요. 우리 보통 요즘 그 젊은이들 쓰는 표현 속에 많은 청년들이 쓰는 표현 있죠. 난 너덜너덜해졌다. 너덜너덜해졌다. 그러니까 자기 안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상태의 영혼을 항상 받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주특기가 긍휼을 베푸시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그분 앞에 안 나가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분은 그렇게 사랑해 주기를 원하시고 긍휼을 넘치게 베푸시기를 원하는데 성도들은 자기 잘난 맛에 살고 자기 잘났다고 고개 들고 다니면 하나님이 그런 성도의 삶을 과연 기뻐하실까?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로 고꾸라져도 십자가 쪽으로 고꾸라지자. 고꾸라져도 주님 앞으로 고꾸라지자. 믿습니까? 그 영혼의 상태가 가난하고 공고한 상태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자, 성경을 마저 보십시다. 스바냐서 전체 주제죠. 1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노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노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자, 여기 잠잠히 사랑하신다는 말이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뭐 전체적인 느낌은 하나님께서 그냥 일관되게 사랑하신다 그런 의미이긴 한데 그 안에 담아진 진짜 의미를 좀 알고 결론을 지었으면 좋겠어요. 여기 잠잠히 사랑하신다는 말은 두 가지 개념이 히브리적 뜻으로 녹아져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안식은 단순히 휴식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 개념이 마땅히 포함되어 있지만 안식이라는 이 개념 속에는 넉넉함, 풍족함. 여러분, 안식을 성경에서 가장 잘 표현한 성경이 어떤 성경이라고 기억되시는 성경 혹시 있으세요? 이 안식을 가장 잘 설명한 성경 어딜 것 같습니까? 우리 따라서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보다 안식을 더 잘 설명한 본문 있을까요? 한번 시편 23편 1절만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안식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안식 속에 담아진 의미는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신다는 의미가 있어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무슨 피조물이죠? 새로운 피조물. 할렐루야. 옛것은 지나가고 늘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는 주님. 그리고 모든 것을 풍족하게 만드시고 항상 안전하게 이끄시는 주님. 그것이 오늘 스바냐가 고백한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세요. 아니, 나 같은 걸? 아닙니다. 그 은혜가 내 안에 넘치게 물밀듯 들어와야 그 은혜로 여러분들이 다른 영혼들을 사랑하고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내 자본 가지고 남을 사랑하려면 그게 율법이 될 수 있고 한계가 도달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 아침에는 기도하실 때 그런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정말 저를 기뻐하십니까? 그 사실과 약속을 믿습니다. 오늘도 시인의 고백처럼 내게 부족함이 없는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품 안에서 참된 안식, 잠잠히 사랑하심을 경험토록 복을 주옵소서. 저를 웬 은혜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셨습니까? 그 소망의 바다로 힘차게 노젓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구가 있기를 이 새벽 축복합니다. 한 두 가지 제목을 나누죠. 오늘부터 우리 합동 측 교단의 가장 큰 총회가 익산에서 개최가 됩니다. 이 총회는 굉장히 중요해요. 이 총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정말 건강한 총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총회가 될 수 있도록 목사님들 또 장로님들이 한 1,000명 모여서 말하자면 회의를 하는데 아주 중요한 모임입니다.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는 또 이 한 주간도 각종 제자훈련, 칼리지 개최되어서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배워갈 때 그 말씀이 탄탄한 삶의 기반, 자원, 기초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신 말씀처럼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그 은혜를 누리는 복락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일어서는 새벽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스바냐 설을 마치면서 심판이